잠을 자면서 꾸는 것도 꿈이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할 때도 우린 꿈이라는 말을 씁니다. 잠자면서 떠나는 환상의 여행, 그리고 이루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이 둘 다를 가리키는 게 같은 말이라는 사실,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꿈은 미래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일장춘몽처럼 허황돼 보이지만 우리는 또 자신만의 꿈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나의 꿈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내 마음속 깊숙이 간직해둔 나의 꿈에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꿈은 꿈일 뿐인가? 아니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조금 전에 미래의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권진영 씨가.
미래의 현실.
꿈은 미래의 현실.
맞아요. 와우. 미래의 현실. 저는 대부분 꿈을 큰 일을 뒀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많이 꿔주시는 편인데요.
꿈을 대신 꿔주세요?
네, 이게 부모 자식간이라서 그런지 그런 게 통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개그우먼 시험 봤을 때 네. 2001년도에는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는 뭐 쟤는 그냥 무대에 서 있기만 해도 대상감이야 이 정도였는데도 얼굴이 얘 독특하다고 그 정도였는데도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영아 이번엔 크게 기대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아라. 왜요? 내가 제일 웃겨. 막 이랬더니 아니 큰 건물에서 번거지 모자를 쓰면서 엄마 다음 기회에 오래 이런 얘기를 꿈에서
그래요?
했대요.
예. 발표 전에?
예, 발표 전에. 야. 그러면서 엄마가 원래 개그우먼 되는 거를 막았었는데 네. 나는 야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애기 낳고 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때부터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소질이 있는 듯하니까 그래 그럼 한 해만 더 해봐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그 다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꿈을 꿔주셨는데요.
네.
그 거실에서 저희 아버지가 네. 응가를 하셨는데요.
네.
이 응가가 너무 찰져가지고 아우 붙었어 안 떨어져 이런 꿈을 꾸고 제가 그의 대상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와우.
네. 그래서 이야. 아 이게 꿈이라는 게
그렇군요.
미래의 현실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어떤 예지몽
네.
예, 그런 꿈.
예, 처음부터 네. 예, 덩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왜 결혼하는 꿈을 안 꿔주시나요?
그러게요. 자, 이제 또 꿔주시겠죠?
고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전읽기는요.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시려면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됩니다.
꿈을 통해서 본 인간의 정신 내면의 세계.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 책을 살펴보면서 꿈의 재료는 무엇인지, 꿈을 만드는 자극은 무엇인지, 또 잠에서 깨면 왜 꿈을 잊어버리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여러 사례를 통해서 프로이트가 꿈을 해석하는 방법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꿈은 뭐냐? 소원을 성취하는 게 꿈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럼 소원 성취랑 관련이 없는 꿈은 뭐냐? 그것도 역시 소원 성취인데
네.
자기 검열과 억압에 의해서 왜곡돼서 나타났을 따름이다라는
네.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비롯해서 전형적인 꿈, 뭐 예를 들면은 벌거벗고 나오는 꿈,
네.
누군가 죽는 꿈, 시험 보는 꿈, 날아다니는 꿈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살펴봤고 꿈의 작업 과정도 알아. 봤습니다.
네.
권진영 씨는 어떤 내용이 제일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때 왜 벌거벗은 임금님 그 꿈 네. 얘기해 주시면서 그게 너무 창피를 당해서 나는 옷을 벗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네네. 그때 선배님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 내 스스로 자신한테 괜찮아 위로해주는 그런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렇죠.
좀 많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꿈의 해석이 사실은 전공자나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손이 가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나 부담감을 없애고 선뜻 손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소 가볍게
네.
흥미 위주로 접근한 면도 물론 있습니다.
듣기
좀 거북하셨다면 널리 양해를 바라고요. 또 사례 중심으로 풀어가다 보니까 단편적인 면에 그친 점도 있었지만
네네.
프로이트가 이 책을 쓴 이유는요. 단순히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무의식의 세계를 밝히려고 한 데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고전 읽기를 통해서 이 책의 매력을 느끼신 분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꿈의 해석 마지막 낭독 시작하죠. 프로이트 꿈의 해석의 제일 마지막 장은 꿈 과정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장은 우리의 무의식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꿈의 해석을 읽을 때 이 마지막 장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나오는 5장을 읽어라 뭐 이런 순서로 읽으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을 통해서 자신이 정립한 정신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 정신세계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네.
의식하고 무의식은 솔직히 알겠거든요. 근데 네. 전의식은 뭔가요?
그냥 저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하듯이 좀 쉽게
네,
얘기를 하자면요.
제 수준에 맞게끔 해주세요.
의식.
네.
알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무의식을 먼저 갈게요.
네, 무의식.
무의식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네,
그러나
깊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전의식은 뭐냐?
네, 전의식.
알 듯 말 듯. 기억 날 듯 말 듯한 거.
아.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그러네요. 아, 뭔지 네.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응, 알
그 무의식이에요.
전의식 아니에요, 이거? 알 것 알 것 같아.
알 것 같은 거.
알 것 같아. 네,
확실하진 않지만.
네,
근데
네,
이제
네.
그 전의식은 이용 가능한 기억이라고도 해요.
이용 가능한 네.
우리가 이렇게
기억.
꺼내서 쓰는 거.
아, 뭐 이렇게 둘이 뭉실해 근데.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아,
전의식이에요.
화내서 죄송해요.
전의식.
네, 전의식.
네. 그렇게 버럭 할 때
네.
제가 이렇게 한 대 꿀밤 때려주고 싶은 거. 이런 거죠.
네.
그러나 안
그래.
때리고 있는 거는 의식이고.
의식이고.
저 무의식 깊숙한 곳은 벌써 때렸고. 그런 겁니다.
네,
최형규 씨가 반디 게시판에서 꿈은 꿈대로 남겨둬요. 군대 다시 간 꿈은 왜죠? 라고 하셨는데 최영규 씨. 대한민국 남자들은 말이죠. 군대 다시 간 꿈 다 꿔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보통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제대하고 한 20년 될 때까지는 꾸더라고요.
아, 20년까지? 그게
네, 20년까지.
그게 굉장히 네,
20년
힘들었나
지나면
봐요.
안 꿔요. 네. 저는 이제 안 꿔요.
그래요? 벌써 20년 지나셨나요?
네, 예비군 훈련 끝나고 민방위 끝나면서 그 꿈도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연 주제를 드릴게요.
네네.
그대 지금 꿈꾸고 있는가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고도 하죠.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어떤 꿈을 펼치고 계세요?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퀴즈는요?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는 후기 논문에서 인간의 욕구를 삶에 대한 욕구와 죽음에 대한 욕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 중 삶에 대한 욕구는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에로스, 2번 타나토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대목은 이제 꿈의 해석 마지막 7장 중에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대목.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꿈의 망각이 일어나는지
네.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요약해보자. 꿈은 중요한 심리적 행위이며 그 원동력은 충족을 원하는 소망에 있다. 소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기이한 것들이나 부조리한 내용들은 꿈의 형성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검열의 영향 때문이다. 검열로 인한 압박 이외에도 심리적 재료를 압축해야 한다는 압박과 감각적 형상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꿈이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외양을 띄어야 한다는 고려가 꿈을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 네 가지 조건들의 상호관계와 이 조건들과 관계 맺고 있는 소망 충족의 문제야말로 우리의 연구 과제이다. 꿈을 정신활동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재배열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장의 서두에서 우리는 불에 타고 있는 아이의 꿈을 예로 든 적이 있는데 이 꿈을 해석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는 대신 왜 꿈을 꾸었는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중의 생각이 꿈으로 나타난 동기를 생전의 아이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소망 충족으로 이해했다. 이 꿈에서 주목할 것은 아이가 불에 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의 결과를 현재의 상황으로 묘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꿈의 보편적이고 두드러진 심리학적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사고는 꿈에서 객관화돼 묘사되거나 현실처럼 체험된다. 꿈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세히 보면 이 꿈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꿈이 충족하고자 하는 소망을 현재형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깨어있는 동안의 생각과 꿈에서의 소망이 구분되지 않는 이런 꿈의 다른 예로 이르마의 꿈을 들 수 있다. 이 꿈의 사고는 이르마가 아픈 책임을 오토에게 돌리고 싶다는 소망을 취한다. 그래서 오토가 이르마의 병에 대해 책임을 졌으면 하는 가정법의 형태를 띈다. 하지만 꿈의 내용은 이런 가정법 대신 한 단계 더 나아가 오토 때문에 이르마가 아프다는 현재형을 취한다. 백일몽이 이와 유사하다. 백일몽도 의식적인 공간을 꿈의 형태를 빌려 현재형으로 꾼다. 현재형은 소망이 충족된 것처럼 묘사할 수 있는 시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특성은 꿈의 사고를 시각적 형상이나 말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백일몽과는 다른 꿈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우리는 꿈속의 감각적 형상을 실제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체험한다고 착각한다. 물론 모든 꿈이 다 꿈의 사고를 감각적 형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소망 충족과 관련된 꿈, 그러한 동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꿈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네, 읽어드린 내용 중간에요. 아이들이 꿈에 나타나서 불을 끄게 했다는 꿈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 꿈은 어떤 꿈인가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아픈 아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정성껏 간호를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죽고 말았죠.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커다란 촛불로 둘러싸인 곳에 이 아들을 시신을 놔두고
네.
이제 그 손님 받다가 조문객을 받다가 지쳐가지고 옆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네.
근데 꿈에서 어떤 꿈을 꿨냐면 아들이 살아나서 아빠 뜨거워
어머
나 빨리 좀 살려줘 하는 꿈을 꿨는데 정말 눈을 떠서 가보니까 옆방에 이제 촛불이 쓰러져서 조그맣게 불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꿈에 나타나서 그 불이 났다는 걸 알려준 건데 이거는 아마도 아이의 시신이 저렇게 촛불들에 둘러싸여 해서 불에 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지금 당장 그 현재의 모습으로 꿈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아니 이 아이의 아버지의 꿈해석은 비비꼬이고 뒤틀려져 있지 않고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생전의 아이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소망, 혹시 불에 탈지도 모른다는 염려.
네네.
이건 사실 깨어있는 동안의 생각과도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의식적인 소망과 꿈에서 이 소망이 같은 경우니까 백일몽 같은 거네요.
백일몽이죠.
백일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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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한 대낮에 잠깐 꾸는 이런 꿈.
백일몽.
정말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현실인지 꿈인지
네.
모를 정도로 잘 느껴지는 거.
네네. 백일섭 아니고 백일몽.
네, 그래요. 이 프로이트가 네네. 불타는 아이 꿈을 통해서 꿈의 소망 충족적인 측면을 얘기했고요.
네.
또 이 꿈 속에서 한 표상이 그 표상을 야기시킨 감성적 형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퇴행적 측면을 함께 보는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요거 그래서
어려워요.
이 이후의 학자들,
네.
뭐 라캉이나 슬라보의 지젝 같은 학자들,
네, 네. 네,
이분들이 쓴 책을 저도 읽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제가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네, 굉장히 네. 이분들이 말 어렵게 하는 분들이에요.
아.
슬라보의 지젝 엊그저께 왔다 갔는데요, 한국에.
아 그래요?
네.
아 만날 걸 그랬네.
무슨 저 철학계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잘생기셨나 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그 사상과 그
네네.
행동이나 이런 걸로 인기를 얻는 대중적인 철학자예요.
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김보연 씨의 반디 사연으로 한번 가보죠.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리 남편도 군대 가는 꿈을 가끔 꾼다네요. 크크. 군대 좀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유격 훈련이라도 배에 살이 장난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네.
많이 모으셨네요. 통장에 돈 말고 체지방을.
가기 싫어서 그 좀 기억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건데
네.
1년에 한 번씩 군대 가라고 말씀하시면 남자들은 참 섭섭합니다.
그래, 힘들 것 같아.
2022님 권진영 씨 광팬이에요.
와우.
마늘 배달하면서 맨날 들어요.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 꿈에서 깨어나지만 진짜 꿈에선 가위 눌림. 와, 2022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일단 광팬이라고 하시니까 선물 보내드리고 싶네요.
2022님 선물 보내드리죠.
네. 네,
비타민 보내드릴까요?
아, 예, 예, 좋아요.
비타민 드시고 마늘 배달 잘 하시라고.
네, 아, 화이팅이에요.
예. 7677님 읽어주시는 내용은 어려운데 쉽게 풀어주셔서 좋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명로진을 네. 좋아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네. 대부분은 이해 못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주
너무 여러분들 저를 믿지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BS계의 리차드 기어 우리 명로진 선배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갈까요?
그럴까요? 노래, 네.
이 노래는 말이죠. 쉔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입니다. 크리스틴 샤퍼가 부르고요.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달에 홀린 피에로. 21개 악장 중 첫 번째 곡, 달에 취하여 듣고 오죠. 네.
노래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달에 홀린 피에로. 네. 갑자기 이 노래 왜 들려주신 거예요? 하고 물으신다면
네.
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네.
현대 예술계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하거든요.
네.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아서 무의식의 세계 또는 꿈의 세계를 표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샤갈, 달리, 마그리트 같은 화가들을 비롯해서 문학 쪽에는 엘위아르나 브루똥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루이스 캐럴 이런 작가들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썼거든요.
그래요. 네. 혹시 저번 주에 소개했던 이상의 날개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죠. 이상이 말하자면 한국 최초의 초현실주의 작가거든요.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저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네네.
아, 굉장히 재밌어요, 이 책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만화로 보는데 책을 뭐하러 읽으셨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네. 그 완역본을 읽었는데
네.
이 책은 결코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실감했습니다.
오, 그래요. 저도 한번 도전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으니까 막 헛소리하고 막 그래요. 이 책에서.
아니 근데 책들은 느닷없이 헛소리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EBS 덕분에 네. 고전읽기 덕분에 요즘 지식폭식하고 있잖아요.
지식폭식이요?
네. 지식폭식.
지식폭식
음식으로 폭식만 할 줄 알았지 지식으로 폭식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거기에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거기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요.
네. 네,
위장에는 한계가 있어도 뇌에는 한계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어떻게 뇌도 한번 S라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식하실 만큼 하세요. 그러면
네.
이 폭식이 분명히 우리 권진영 씨의 삶에 도움이 될 날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의 해석이 처음 프랑스에서 출간됐을 때는 꿈의 네.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게요.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이 과학이라고 과학이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꿈의 해석 이거 정말 과학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뭐 과학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네.
이제는 뭐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과학이라는 게 꼭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만 과학은 아니라는 거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닌가요?
뭐예요? 또 갑자기.
요즘에 유행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예.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프로이트는 이 꿈을 최초로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인데 아주 전형적인 꿈이라고 하더라도 꿈을 꾼 사람한테 중간중간 떠오르는 연상도 말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지닌 중요한 특징은 꿈을 꾼 사람의 말, 그 사람이 말. 또 말하면서 하는 연상, 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거기다가 분석하는 사람의 해석까지 합쳐진 것, 이게 꿈이라는 건데
네네.
사실 이런 시각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과학관이랑 비슷해요. 어떤 대상이 홀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있으면 맞은편에 그걸 바라보는 내가 있다.
네.
이런 거. 상대성 이론.
아, 그렇구나.
저 말하면서도 제가 사실은 무슨 말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들어도 몰라요, 사실. 그냥 막, 아, 예. 뭐. 네.
꿈의 해석은 사실 19세기에 태어났지만 20세기의 과학 정신을 가진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9677님, 권진영 씨, 이 프로 진행하시는 거 보고 다시 보입니다.
아, 진짜요?
지적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셨고요.
아유, 와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겉보기만. 이렇게 작가님들이 원고를 잘 써주셔서 그런 거고요. 네, 강윤미 씨께서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도 삶이 피폐해지는 듯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가끔 그렇게 사시다가 또 다시 꿈을 꾸시면 되죠.
네. 뭐. 다시 돌아오세요.
하정숙님은 전 가족이 모이는 꿈을 꾼 후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꿈꾸는 게 두려워요 하셨네요. 아하. 아, 왜 그럴까요 이거.
맞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너무 네네. 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하시면 괜히 안 좋은 꿈 꾸고 그러시니까 그냥 노십시오. 그냥 누리세요. 그래요. 꿈을. 조명선님께서 전 깜빡 잠들어서 소 주전자 잘 태우는데 꿈에 나타나 뜨거워 이야기해주면 좋겠네요. 신랑한테 야단 안 맞게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유영남 씨는 제 꿈은요. 실현 가능만 하다면 제 아내보다 키가 크는 꿈입니다. 아. 제 키가 아내보다 12cm나 작아서 은근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우와.
가능할까요? 어이구.
꿈에서는 소망 충족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네.
저는 왜 이게 은근히 자랑으로 들릴까요?
그러니까 일단 부럽고요. 그래. 우리 유영남 씨께 좋습니다. 목욕탕 의자 두 개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신발에 이렇게 덧대서 테이블로 붙여서 한번 와이프랑 같이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드려야 될 부분이 남았습니다.
네. 네,
책을 끝맺으면서 프로이트가 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나는 꿈 연구의 이론적 가치를, 심리학적 인식을 높이고 신경증을 이해할 초석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연구 수준에 힘입어 다행히 신경증 치료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출발에 불과하다. 정신기관과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 잠재력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는가. 나는 간혹 개개인의 숨은 성격상 특징을 밝혀내는데 이와 같은 연구의 실용적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꿈이 드러내는 무의식적 충동들에 과연 정신생활이 필요로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일까? 꿈은 그렇게 만들어낸 듯 어느 날 다른 것을 만들어낼지도 모를 억제된 소망들의 윤리적 의미를 가볍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런 문제에 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나는 자신을 죽이는 꿈을 꾸었다고 해서 신하를 처형한 로마 황제의 처신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꿈의 의미는 꿈의 내용과는 다르다. 꿈의 내용이 그랬다면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보아야 했을 것이다. 설사 꿈의 내용에 반역죄에 해당하는 의미가 있었다 하더라도 덕망 있는 사람은 악인이 현실에서 행하는 것을 꿈꾼다는 플라톤의 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꿈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무의식적 소망에 현실적으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수 없다. 우리는 심리적 현실을 물질적 현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자신이 꾼 꿈의 부도덕함에 책임지지 않으려 항거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꿈이나 공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비윤리적 측면들은 우리의 정신기관이 행하는 의식이나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통찰하게 되면 대부분 해소된다. 인간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행위와 의식적으로 표명된 의견만 있으면 충분하다. 의식 속에 진입해 들어온 충동들은 대개의 경우 정신생활의 현실적인 힘에 의해 걸러지고 제거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의식 차원의 충동들 또한 어디선가 저지당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심리적 저지를 받지 않는다. 어쨌든 거만하게 서 있는 우리 미덕의 토대를 파헤쳐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인간의 성격을 우리의 낡은 도덕률이 원하는 대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과연 꿈의 가치는 미래를 예견하는 데 있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신 꿈은 과거를 알려준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꿈은 어떤 의미에서든 과거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이 미래를 예시한다는 낡은 믿음에 진실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꿈은 어떤 소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래로 이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이 미래는 결코 깨지지 않는 소망에 의해 과거와 닮은 모습을 띨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부족하게나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네. 꿈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 그냥 확 와서 꽂히거든요.
네네.
꿈은 정말 오묘한 세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달을 보면 뒷면은 가려져 있고 항상 앞면만 보잖아요.
네.
달의 반쪽을 좀 보는 셈인데 이 책이 달의 뒷면까지 다 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꿈의 해석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선배님?
사실 지금 와서는 프로이트 이론을 그대로 신봉하는 사람은 많이 줄었어요.
오.
지나치게 성 충동만을 강조한다든지
네.
남성 우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머지 인생을 좌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네. 많은 면에서 비판받고 네, 네.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저는 사실 오늘 권진영 씨가 읽어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여기서 할 말 다 했거든요.
네.
예, 굉장히 그 고전적인 말들. 예를 들어서 꿈의 의미는 꿈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꿈을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반복 상태도 풀어놔.
네,
꿈도.
네. 네. 그리고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격이.
아.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인간의 성격을 우리의 낡은 도덕률로
맞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오, 예.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프로이트 이론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 그러네요.
인간을 딱 규정해서 너는 이거야. 너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요즘 저 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A형 혈액형 A형은 소심하다.
맞아.
네. 어떻게 인류 60억, 70억을 4분의 1로 나눌 수 있나요?
그래요.
네. 제가 A형이지만
저도 O형인데 소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A형, B형, 뭐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로 딱 분류하려는 거. 우리 인간들은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프로이트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하다는 거죠.
맞네요. 프로이트 네. 선생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셨네요.
나 왜 이렇게 흥분하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자, 현애자님, 명로지님이 권진영 씨의 개그에 바로 적응 못하시는 것이 청취자로서는 마냥 재미있어요. 그냥 웃음이
그래요?
흘러나와요.
네.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진영 씨, 멋져 부르라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네. 이렇게 개그맨이기 때문에 느닷없는 개그를 날리는데 네, 네, 네. 선배님 그래도 잘 받아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님, 비타민 선물 받으시는 분, 너무 신나서 흑마늘 공장인데요. 흑마늘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흑마늘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네, 흑마늘은 저 원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네. 공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받은 걸로 할게요.
네.
장기섭 씨, 저희도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들어는 보겠습니다 하셨네요.
예, 계속 듣다 보면 저처럼 조금 건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요. 엄상원님, 제 꿈은요, 할 수만 있다면 직장도 구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분 호흡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꿈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직장 안 구해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너무 저 주눅 들지 마시고.
그럼요.
김명희님, 작년에 프로이트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그때는 아리송송했던 것들이 한 주간 들으면서 조금은 해소되네요 하셨네요.
아이고, 예, 다행이네요. 와우. 0232님 명로진 선생님 권진영 선생님 덕분에 프로이트 꿈의 해석을 60이 다 돼서야 이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도 60이 되면 이해할 수 있겠죠?
말씀을. 이영숙님은 어제 꿈에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꿈을 꿨는데 오늘 우리 딸이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식들의 소망을 대신 해소해주는 부모님들의 꿈.
네, 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한번 다시 내드릴게요.
네.
프로이트는 후기 논문에서 인간의 욕구를 삶에 대한 욕구와 죽음에 대한 욕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중 삶에 대한 욕구를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에로스, 2번 타나토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음악 한 곡 듣고 김병환의 고전불패 김병환 작가님 모셔보죠.
네, 들으실 곡은요. 르네 플레밍이 부르는 푸시케입니다. 심리학이 사이콜로지인 건 아시죠? 전 오늘 알았어요. 근데 그 사이코의 어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이 푸시케에서 파생됐다고 하네요.
네. 이 푸시케가 생각과 감정이란 뜻인데요.
네.
그리스 신화에서 에로스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르네 플레밍이 불러요. 푸시케. 네. 르네 플레밍의 푸시케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4시 33분 40 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김병환의 고전불패. 김병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매주 금요일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오시는 김병환 작가님.
네, 네. 그래서 여기 도착할 때쯤 너무 지쳐 계셔요. 올 때는 해맑게 출발하셨을 텐데 여기 오시면 정말 세상에 근심을 다 가진 얼굴이세요.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네.
화이팅 하십시오.
그러면 느닷없이 질문 바로 들어갈까 봐요.
들어가시죠. 네.
저는 제일 먼저 이것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이 책을 읽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제가 대답할까요?
네.
한 시간.
한 시간? 에이, 설마. 30분. 축지법 쓰시니까.
네, 한 시간은 너무 했고요. 한 두세 시간이면 읽을. 네.
와, 역시.
역시.
역시 대단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제가 이걸 한두 시간에 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독법 한 사람들이 빨리 읽어요. 근데 그게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은 다음에
네.
자기가 그걸 거기서 핵심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럼요, 물론 네. 그렇죠.
핵심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는 말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우리 조선의 선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수백 번 읽었어요.
네네.
세종대왕도 백독백서.
아, 그래요?
근데 현대인들은 무조건 한번 읽고 그걸 다 읽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 고전 읽기도 자기가 분명히 듣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또 읽어야 돼.
며칠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까먹기 전에 계속 몇 번 반복해서 자기가 직접 읽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자,
프로이트는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다. 꿈의 해석은 새로운 발견이다. 이렇게 찬사가 높은데, 네. 이런 고전에 대한 찬사를 다 빼고, 선입견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계급장 다 떼고 읽은 꿈의 해석은 어떤가요?
처음에, 한 몇 번 읽으면요.
네.
진짜 욕이 나오죠, 욕이.
아, 그래요? 욕이 저만 한 거 아니군요?
욕이 나요. 예. 근데 이게 저만 욕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프로이트가 이제 이 책을 출간을 했을 때
네.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정신병자라고 했어요.
아~
프로이트한테?
네. 아. 왜냐하면 말도 안 되니까.
그래.
어떻게 인간의 꿈, 그 개꿈과 같은 그런 꿈을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이란 그 진짜 큰 세계를 밝혀낸 거예요. 꿈을
네,
통해서.
무의식.
이게 너무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
받아들이기가 처음에
그렇죠?
힘들겠죠.
충격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와 같은 혁신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저도 끊었던 욕을 다시 하게 됐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그럼 책을 읽고 나니까 어제 꾼 꿈이 무슨 뜻인지 어떤 무의식의 꿈으로 나타난 건 거지? 이러면서 스스로 제 꿈을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요. 그럼 혹시 프로이트가 하는 해석법대로 꿈을 해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석해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아, 이게 프로이트가 하는 해석법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네.
정신병원을 차릴 수가 있어요.
들어가야 그러니까 돼, 들어가야
지금
돼.
지금 1세기 전에 프로이트가 했던 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네.
자기가 100번 읽고 진짜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네.
그걸 다 외우고 다 해서 해석법대로 자기가 어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네,
사람은요.
네.
하버드대학교 정신과 신경정신과 박사학위를 따도 돼요.
오~
그만큼 수준이 높다는 거죠, 이게.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두세 번 읽어가지고 어떤 책의 어떤 중요한 핵심을 뽑아낼 수 있는 정도가 됐지.
네.
이 프로이트의 해석법대로 진짜 해석을 한다. 아, 그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네.
쟁일 걸릴 것 같아.
에이,
그러다가 미칠 것 같아요. 힘들어.
어떤 거는 말이에요. 어떤 해석은 프로이트 박사님이 해석한 거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프로이트 박사는 정신분석학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추리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구나. 왜냐하면 어떻게 저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게 진짜 천재적인 머리가 아니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프로이트, 많이 먹었어. 잡수셨어요.
프로이트 박사님 오래 사셨나?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평생 650편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우와.
근데 그 650편의 논문을 전부 다 나오면 그 당시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이건 저지도 의사다.
저지도 의사.
저지도 의사. 질질이야 이러면서.
저지도 의사의 정신병적인 망상이다. 정말 우리가 처음에 그냥 껍데기만 보고 읽어보면 네네. 이게 진짜 이상한 사람의 어떤 망상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너무 한쪽에 집중돼 있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쓸모없는 정신병적인 어떤 논문이다. 그렇게 취급을 당했다.
그랬군요.
아, 네. 그랬구나.
역시 선구자는 욕을 먹기 마련이에요.
네.
고전을 읽다 보면은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는 충격이 늘 있지요. 네. 카프카도 얘기했듯이. 책은 우리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도끼 같은 거잖아요. 꿈의 해석에서 어떤 부분에서 맞으셨나요?
저는 이 책의 한 3분의 2 정도? 네. 그러니까 3분의 2까지는 저도 막 좀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이건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네네네.
근데 3분의 2가 넘어가서 뒤쪽에 가니까 네. 갑자기 이 책이 거대한 태산같이 느껴져요.
와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꿈, 네. 개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 꿈을 통해서 그 당시 인류가 생각도 못했던 무의식의 세계를 활짝 펼쳐서 인류한테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 네. 많이 지금도 후유증이 좀 있는 얼굴이긴 사실 이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비판이나 논란도 많은 게 사실이라고 아까도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이 책을 좀 까칠하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읽어보면 어떤가요?
그렇죠. 말씀을 다 드렸죠. 네. 진짜 저는 한 3분의 2까지는 네. 좀 까칠했어요.
까칠했어요.
근데
3분의 2까지는.
지금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가 됐잖아요. 네. 프로이트가.
네.
근데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한 건 최고예요.
최고봉.
하지만
네.
저는 이 책에 다는 이렇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100% 신뢰할 수
그렇죠.
없다.
100%는 네. 아니다.
의심이 많으시네요. 우리 작가님.
왜요?
왜요? 왜?
제가 꾼꿈 중에요.
네.
이거하고 전혀 틀린 것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면 네. 한번 진짜 대화를 진짜 만나보고 싶은
진짜 받고 싶다고 싶으세요?
진짜는 아니고
진짜는 아니고
네. 네.
그 병원비가 비쌀 거예요 아마.
네, 많이 비쌀 거야.
자, 워낙 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우리 김명환 작가님 심리학 네. 분야의 책도 좀 읽으셨나요? 심리학 쪽
네, 쪽 재밌죠. 책들? 심리학 책
심리학 책
다른 심리학 책은 재밌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현실과 응용이 되면서
네.
현실 생활에 도움을 많이 줘요. 처세법
그렇구나.
그죠? 인간관계 네. 인간심리 근데 이 프로이트의 이 꿈의 해석은 일단 차원이 격이 달라요.
그러네.
꿈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래, 꿈에 해석.
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 현실 세계가 아니라 진짜 잡을 수 없는 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네. 계속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격이 틀린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럼 프로이트 책 중에 한 권을 읽어야 한다면 꿈의 해석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꿈의 해석 말고도 읽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은.
제가 두 가지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원래 프로이트는요, 처음부터 정신병, 그 신경정신과 의사 이런 정신분석을 한 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의대를 다녔지만 다른 분야를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30세가 되던 날 정신병원을 개업을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개업을 하는 순간부터 정신분석에 대해서 깊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 후에 실어증의 이해를 위해서라는 책이 나오는 거죠.
실어증의
이해를 네. 위해서.
이 책이 나오면서 세상이 이제 주목하면서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목하면서 욕을 해요?
주목하면서 욕을 막 해요. 그러다가 네. 이 꿈의 해석이 정확히 15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45세 때 나온 게 꿈의 해석인데 이게 10년 도약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딱 맞아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렇게 1만 시간 동안 10년 이상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서
네.
한 단계 도약한 게 꿈의 해석이에요. 그러다가 17년 후에
네.
프로이트의 모든 어떤 그 정신분석에 대한 네. 모든 게 총합적으로 된 책이 17년 후에 나온 정신분석 입문.
네.
이 책이 모든 거에 다 통합이에요. 이 책을 보시면 진짜 그러니까 꿈의 해석 그다음에 정신분석 입문 요 두 가지 책이 최고의 책이죠.
그렇군요.
그렇구나. 네.
저 박창영 님이 프로이트 박사님은 꿈을 많이 꾸셨나 봐요. 피곤하지 않으셨을지 모르겠네요. 푹 주무셔야 하는데 하고.
그러니까요.
이미 고인이 되신 프로이트 박사님을 염려해 주시는 문자까지 보내주셨네요.
네. 박창영님 그냥 박창영님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네. 본인은 신경 쓰세요. 네, 그리고 김병철님, 과장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셔서 틈틈이 들으니까 더 스릴이 넘쳐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네, 과장님도 사실은 듣고 계세요.
그러게요. 자,
8598님, 프로이트가 83세까지 살았네요. 우와. 정말 오래 사셨네. 관찰하고 분석하고 오감각이 아니라 육감이 남달랐을 듯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전일기, 꿈의 해석에서 어떤 꼬리를 잡으셨나요?
이거 잡기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잡기 힘들었어요. 네. 잡기 힘들었는데 제일 마지막 672페이지에
와우.
이런 문장이 나와요. 꿈은 소망의 충족을 그림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미래로 인도해 준다.
미래로.
아, 근데 여기서 비밀이 있죠. 꿈은 우리의 어떤 억압된 욕망을 왜곡시키고 자꾸 가면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거 같으냐면 손자가 얘기했던 손자 병법에 나오는 병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전쟁은 속이는 거다. 그래서 이 손자 병법의 그 전쟁이 꿈하고 똑같다. 이렇게 저는 물고 늘어난 거죠.
네. 많이 물어 뜯으셨네요. 우리가 그동안 페르긴트부터 시작해서 홍루몽, 호밀밭의 파수꾼, 날개, 그리고 꿈의 해석까지 왔는데요. 각각의 책에서 말하는 꿈이 각기 다른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다르죠. 제가 홍루몽하고 네. 호밀밭의 파수꾼하고 꿈의 해석
네.
세 가지에 대해서 꿈을 비교를 해봤어요.
오, 다른 그러세요?
건 그 홍루몽의 꿈은 네. 결국 인생 무상, 인생 꿈과 무사. 같은 인생 무상,
네.
뜬구름과 같은 이 부귀 영화가 꿈인 거죠.
네.
그게 꿈이었고, 호밀밭의 파수꾼의 꿈은 이 주인공 콜필드의 그 꿈은 어린아이들을 붙잡아주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게 그 꿈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네네. 좋은 꿈이죠. 그러다가 이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오면 이 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로 네.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책의 꿈은 정말 다 틀리죠.
다 다르네.
네, 성격이 네. 틀리죠.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꿈의 해석.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지혜는 뭘까요?
꿈의 해석만 놓고 봤을 땐 배울 인생의 지혜는 없어요. 그러나 꿈의 해석을 쓴
돌아가셨다고
프로이트
만만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프로이트의 인생을 보고 우리가 네. 인생의 지혜를 배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세 가지
보세요. 그 당시에 막 옆에서 정신병자라고 욕을 네, 네, 했잖아요. 네.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근데 프로이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그걸 평생 연구를 했다는 거죠.
맞아.
계속. 그걸 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해지면 나태해지잖아요.
네, 나태해져요.
근데 프로이트는 죽을 때까지 30년, 40년을 계속 공부하고 계속 연구해서 계속 650편의 논문을 계속 발표한 거예요.
와, 지치지 대단하네. 않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네.
계속 성장하고 공부하는 거 그걸 배워야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똑하시네.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랬죠. 남과 다르게 생각하라.
네.
Think different.
네.
근데 만약에
Think different. 네. 예.
만약에 프로이트가 이렇게 남과 다른 생각을 네, 하지 네. 않았다면
네.
이런 꿈에 해서 뭐 정신분석 입문 이런 세계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남과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저는 꿈의 해석이라는 이 책을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돼. 인생의 지혜.
네.
남과 다른 길을
아니 또 이렇게 또 틀어주셔서 네. 이렇게 깊은 해석까지
꿈의 해석 자체도 네. 훌륭한 책이지만
네.
그 꿈의 해석을 쓴 프로이트의 인생을 풀면서
네.
김병환 작가님께서 네. 인생의 지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질문 마지막으로 더 할까요? 꿈의 해석을 다 읽고 나서 어떤 위대한 질문을 던지셨나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뭔가요?
뭔가요?
인간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말라.
네.
무의식의 세계가 빙산의 일각의 빙산이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쉽게 옆에 사람을 칭찬을 해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난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화해 시간?
예, 네, 제가 알겠습니다. 뜨끔하네요. 네.
김병환 작가님이 잘 흔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꿈의 해석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래, 한 문장으로.
꿈의 해석 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럼요.
세 가지 종류로 얘기했는데 네, 네. 첫 번째는 꿈의 해석은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과 같은 인류 지성사의 혁명을 던져준 혁신적인 책이다.
네.
두 번째는 꿈의 해석은 인류에게 무의식의 세계로 향할 수 있게 해준 비밀의 문과 같은 책이다. 와.
그러네요.
그건가요?
하나 더.
하나 더. 꿈의 해석은 인류에게 무의식을 밝혀냄으로써
네.
인류의 의식을 바꾼 책이다.
오!
김병환 작가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민영 씨는 프로이트는 독서 1000편 정도 되겠네요 하셨고요.
네, 최영규 씨 정신계의 잡수구만 하셨습니다.
5318님 주파수 찾다가 우연히 듣게 된 방송 들을수록 재밌어요. 진영 씨도 달라 보여요. 아자! 아자 하셨고요.
네, 장지혜님 외근 나갔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못 끊겠어요. 차에 앉아 키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네.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이제 장지혜 씨 같이 중독되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음악 한 곡 듣고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지죠. 이소라입니다. 바람이 분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9월 27일 금요일 제목 나 돌아갈래. 꿈의 해석은 초판을 600부 찍었다고 한다. 그거 다 파는데 9년 걸렸단다. 무늬만 과학이지 소설이 아니냐고 돌도 엄청 맞았다고 한다. 프로이트도 이 책이 이해되려면 한 20년은 걸릴 거라고 그랬단다. 100년이 지난 지금 꿈의 해석은 고전 대접을 받는다. 그런데 읽으면서 자꾸만 정말로 그럴까? 에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자기검열과 억압이 또 발동되는 걸까? 생각해보면 우린 너무나 많은 구속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지마! 그거 나쁜 거야! 이렇게 해야 착한 사람이지.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매트릭스에 갇혀 사는 게 편해지다 보니 그래서 본능이 무의식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꿈 깨라고? 그건 꿈일 뿐이라고? 앞으로 세상은 억압이 점점 더해질 거라고? 그럼 이런 세상에서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 잔뜩 하다가 잠들었더니 꿈에 프로이트 아저씨가 나와서 말해주더라. 부디 억압에 타협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어둠을 밀어내면서 살아라. 프로이트 아저씨, 땡큐베리 감사! 감사의 뜻으로 나도 아저씨의 꿈에 특별 출연해줄게요. 프로이트 아저씨 내 꿈꿔잉.
네, 오늘 내드린 퀴즈 정답은 에로스였습니다.
네.
프로이트의 에로스는 생명을 보존하고 추진시키는 필수적인 욕구죠. 네, 에로틱한 것만은 아니고요. 플라톤의 에로스 개념에 더 가깝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선물 받으실 분 반디로 김보연님, 김신실님, 김명희님 그리고 문자로는요 5318-1212-0232님 예,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10월 시작되는데 10월에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입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Change.